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묵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읽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며 마음에 깨닫고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또 힘써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것을 실천함으로써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의 뜻을 행함으로 주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땅 위에 사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 평강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미련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을 쳐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바르게 증거할 힘을 주옵시고 또 이 오후에도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곳에 달려온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혹은 가정에서나마 함께 말씀 앞에 앉은 모든 심령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0장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1절부터 보십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딤나무로 궤를 만들고 시딤나무 이제 법궤죠.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그 나무 큰 상자입니다. 시딤나무 시딤나무는 영어 성경 근래의 성경들은 아카시아 나무 시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발음 나는 대로 그냥 음력이라고 하죠. 번역한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한 말이 시딤나무고 그리고 예, 아카시아 나무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아카시 나무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 나무하고는 좀 다른 종류의 나무라고 하는데 아카시아 나무라고 영어 성경들은 근래의 성경들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딤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모세는 호렙산에 두 번째 올라갔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40일 40냐 40일 낮밤으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온전한 금식 참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보통 사람은 아마 하기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셔서 갖고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그 두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을 하나님이 주시고 거기에 직접 십계명을 쓰셔서 히브리어로 썼겠죠. 쓰셔서 주셔서 갖고 내려왔는데 그런데 산 아래서는 아론과 그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그들이 참지를 못하고 모세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불안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느라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뛰어놀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경로해서 그 돌판을, 하나님이신 귀한 돌판이지만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던져서 깨뜨려 버렸다. 그러니까 돌판은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언약이 이미 깨어진 것 같으니까 1, 2계명을 범하고 우상숭배하니까 그래서 깨뜨려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실 때 그때는 네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두 개 다 그를 깎아서 다듬어 가지고 갖고 올라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만들어서 가지고 온 두 돌판에 십계명을 써 주셨다 그렇게 돼서 그 십계명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호렙산에 그들이 다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친음성으로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내용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배경은 19장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돌판에 써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은 이런 의미심장한 하나님께서 친음성으로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모세가 비록 만들어 올라갔지만은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고 두 번째는 모세가 만들어서 올라간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거기다 글을 쓰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그 돌판을 새기는 기술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글을 써서 두 돌판에 글을 새기듯이 아마 새기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냥 쓰셨을까 싶은데 두 돌판에 글을 써서 그래 주신 그 판입니다. 예. 그 판에 쓰셨다. 그래서 그 판을 이제 갖고 내려와서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법궤의 속에 넣었다고 보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의미심장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내용이지만은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구약의 핵심은 예, 지금 시내산 언약이고 시내산 언약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의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불과 여러 가지 뇌성과 구름과 아주 위엄과 능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친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고 그 시내산 언약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핵심은 시내산 언약이고 시내산 언약의 내용은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십계명이 사실은 핵심이죠.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의 내용은 바로 우리의 생활 교훈입니다. 생활 규칙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행해야 할 의무, 사람에게 대해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의무를 보이는 생활 규칙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면이 있죠. 우리의 생활에는 두 면. 그것이 경건과 도덕성,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그것이 잘된 표현인지 몰라도 그 우리가 의미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는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가 돼가지고 부모 공경할 줄 모르고 부모에게 대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못 써요. 못 쓰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죠. 부모 공경하고 남 함부로 죽이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법이죠. 그 법을 잘 지키면 도덕성이 있다 그러지 저 사람은 참 도덕적인 사람이다. 그 인격성이기도 인격성의 중요한 요소죠. 인격성의 요소는 바로 그러한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 공경에서부터 비롯해서 남의 생명을 존중하고 남의 정조 순결성을 함부로 짓밟지 않고 존중하고 남의 재산을 존중하고 남의 명예를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이웃 사랑의 원리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해야간, 부에롯 분해야간. NASB 성경은 우리처럼 그렇게 번역했고, NIB 성경은 야간 사람들, 분해야간, 분해라는 말은 벤이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이고, 베네라는 말, 분해, 분해라고도 뒤에가 길어지면 앞에가 약해져서 분해 혹은 베네라고 하는 말은 아들들이라는 연결형이라는 말인데, 분해 야간, 야간의 사람들, 야간의 자손들, 아들들, 그런 말이 되겠고, 부에롯이라는 말은 샘물들이라고 하는 말이라 그렇게 번역을 해서 야간 사람들의 샘물들, NIV 성경은 히브리어의 뜻을 좀 새겨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이 그냥 고유명사로 부에롯 분해 야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해 야간 혹은 야간 사람들의 샘물들에서 발행하여 거기서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서는 아론이 거기서 죽고, 모세라라는 곳에 아론이 죽었다 해서 죽었다. 거기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아론의 아들 중에 엘르아살이 이제 아론을 대신하여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또 거기서 발행하여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에서 발행하여 욥바다에 이른 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었으며, 다 역사 기록이니까 특이한 것들을 좀 몇 개 기록했죠. 여기에 모세라에서 아론이 죽었다. 또 여기에 굿고다에, 욥바다에 오니까 거기는 시내가 많이 있었다. 그런 걸 쓰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했고, 그들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부류들이 되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이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레위 지파는 특이하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야곱이 아들들 중에 요셉을 백압절이나 축복했어요. 요셉이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주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기근에 다 죽을 뻔했을 때에, 그때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돼 있어서, 그래서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그 기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했으니까 구주와 같은 역할을 했죠. 너무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지만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있었고, 산 정도가 아니라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애굽의 총리가 돼 있으니까 너무 놀라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기업을 준다 그랬어요. 요셉, 너는 내 아들이지만은 너무 내게 복된 아들이다. 내 자손, 내 아들들 두 명이 내 아들로 내가 삼겠다. 그래서 실제로는 12명의 아들이지만은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가 하나씩 되는 바람에 13명이 되어버렸습니다. 13명이 지파가 되는 셈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12명이 또 깨져서 12지파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12지파로 만들고 레위 지파는 열외로 따로 특별한 지파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할 때는 요셉을 하나로 치면 레위까지 해서 12명이 되고, 요셉을 둘로 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들을 둘로 치면 13이 되는데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를 세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2지파를 셀 때에 그런 생각을 고려하면서 읽어보아야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제 레위지파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버린다고 그랬죠. 그들이 이렇게 빨리 우상 숭배에 떨어지니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을 다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겠다 그런 뜻을 보였어요 모세에게. 그때 모세가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못 쓰겠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다 죽었겠지만은 모세는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백성을 다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비난하기 좋겠습니까? 예, 꼴 좋다. 하나님이 뭐 이끌고 나가서 그들을 가나안에 준다고 야단스럽게 출애굽하고 열 가지 재앙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뭐 그러더니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갔구나. 그러고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툭하면 이래 붙이면 이렇게 비난하고 저렇게 붙이면 저렇게 비난하죠. 사람들은 참 못된 사람들은 비난을 잘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비난할 게 뻔한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죽을 죄를 지었지만은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듯이 서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간구를 했어요. 모세는 착한 사람이죠. 백성들이 그를 그렇게 반박하고 대적하고 하지만은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그 민족을 구하는 그런 구주와 같은 중보 역할을 잘 했던 인물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서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이제 이렇게 배경을 조금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중요한 제목대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 요점 정리하듯이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이렇게 많이 주셨고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 아, 딱 요점을 말하듯이 예, 그렇게 말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아까 율법의 핵심이 뭐냐 십계명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예, 주신 구약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시내산 언약이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냐 십계명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모세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제 앞에서도 많은 말씀을 같은 내용을 말해서 6장에서도 5장에서도 4장에서도 이미 말을 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다시 요점 정리하듯이 다시 반복해서 증거했습니다. 반복은 참 좋은 것이죠. 사람이 한번 듣고 잘 잊어버려요. 사람이 중요한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밑줄도 긋고 또 반복해서 또 듣고 여러 번 반복하면 잘 기억이 되고 예, 소리 내서 읽어보면 더 좋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은 요점 정리를 잘하고 중요한 것을 밑줄을 잘 긋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죠. 엉뚱한 학생은 중요한 데는 밑줄을 안 긋고 중요하지 않은 것만 열심히 외워가지고 그래서 시험 칠 때는 그건 항상 안 나와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는 중요한 거를 공부를 해야 나오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관심거리만 밑줄 긋지 말고 진짜 이 주제, 이 과목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 중요한 거를 요점을 딱딱 정리를 하는 학생은 그러면은 아주 공부를 잘해서 시험 치면 100점만 맞을 거예요. 요점 정리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그거를 다시 여기에 표현을 하기를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은 그것이 한마디일 수도 있고 여러 마디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그는 그 말씀을 여기에 다섯 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외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속하셨고 자기의 친백성을 삼으신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대전제로 전제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이 12절 13절에 다섯 마디로 표현을 했어요. 다섯 마디. 또 20절에 보면 두 마디가 더 있어서 오늘 신명기 10장,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아주 강조하는 귀한 그런 말씀이 가득한 책인데 거기에 오늘 10장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 요점 정리하듯이 요구하시는 것을 일곱 마디로, 본문의 다섯 마디, 20절에 또 두 마디, 그래서 일곱 마디로 표현했는데 일곱 마디가 결국은 다 한 마디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한 마디라고도 할 수 있고 일곱 마디라고 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다 비슷한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그대로 한마디씩 우리가 살펴봅시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다. 경외. 이것은 여러 번 증거된 5장 29절에도 6장 2절, 6장 13절, 6장 24절 이미 앞에서 증거된 바를 다시 강조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두려워하라는 말이죠. 예. Fear of God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별로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 예.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할 수 있는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약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지만은 구약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종교생활, 경건생활을 표현하는 말이 한마디 말이 경외라는 말입니다. 경외하는 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며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 9장 10절에 그런 말씀도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경외치 않는 자는 이 세상의 창조자, 주인을 몰라보는 자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 마치 자식이 부모님 보고 부모님이 뭐냐? 내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지.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고 대드는 자식과 똑같으죠. 내가 너를 낳았다. 배 아파서 너를 낳았다. 예? 너는 내가 낳은 자식이다. 피덩이와 같은 자식이었다.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인생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은 가장 첫걸음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마세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죄를 버리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은 죄 짓지 마, 죄 짓지 말아라 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나는 별로 그거 듣고 싶은 마음 없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자여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두려운 마음 갖지. 자, 둘째로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경외해야 행하겠지만 모든 도를 행하는 도는 길이라는 말이고 말씀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모든 도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앞에서 여러 번 증거된 신명기 5장 32절, 33절, 6장 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도, 모든 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규례 무엇이라고 표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과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법도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명기 6장 5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죠. 예수님께서 가장 첫째 계명이라고, 가장 계명 중에 큰 첫 번째 계명, 가장 높은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바로 말씀한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이란 말은 영혼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영혼은 생명이란 뜻도 있어서 생명을 다하고 혹은 성품을 다하고, 그러게 되면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가장 가치 있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귀한 건 사랑하잖아요. 아내가 귀하니까 아내를 사랑하죠. 그렇죠? 남편이 귀하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들이 보통 수고하죠. 수고하죠. 자식이 귀하니까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도와주려고 하죠, 부모가. 그렇죠? 그러니까 귀한 것을 위해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시라는 걸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런 표현에서 섬기되, 여기에 표현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라, 거기다 붙였어요. 사랑에도 붙일 수 있지만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는 것도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지극정성으로 섬기라. 그렇죠? 지극정성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 예,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보수하는 것이죠. 보수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지키라. 팽개쳐 버리지 말고, 그런 거 언제 그랬는지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자, 그것도 반복해서 5장 29절, 33절, 6장 3절, 24절에도 나온 표현이죠. 앞에서도 말씀했어요. 그것을 다시 요점 정리하듯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것을 잘 보수하고 실천하라. 그러면서 이 명령을 내게 내 행복을 위하는 것이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복에 관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행복은 내가 따로 추구하고 내가 계획을 해서 가져올 것이라고 혹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든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했겠지만 왜 이렇게 이다지도 불행한, 불행스러운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복되고,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은 오늘도 아파서 누울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좀 이렇게 내가 가져간다 가져가시면은, 사람이 그렇게 살다 보면 다 알죠.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건강과 아픈 것이 이 백지장 차이라, 저 사람이 어제까지는 건강했는데 오늘 갑자기 아프더니 시름시름해서 아프다, 아파서 누워요. 와, 그래서 건강이 최고다 보던 사람들이 말하지만은 그거는 아파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아파 보니까 건강이 참 중요하긴 중요하다. 그런데 이 건강이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다 건강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 사람은 매일 수영 다니고 건강 관리를 잘했는데 어느 날 덜커덩 쓰러져서 얼마 되지 못해서 돌아가신 그런 경우들을 들어보거든요. 와, 세상에 저렇게 자기관리, 어떤 사람은 수영도 매일 안 하는데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건강관리하느라고 헬스장 다니고 수영을 했는데 저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는데, 정말 몰랐다. 그런 건강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예.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하여, 그러면 건강의 비결은 성경에 자주 말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잠언 3장에는 그랬죠. 비슷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힘써 지키면 이것이 내 행복을, 행복 속에는 건강도 들어가 있잖아요. 건강도 들어가 있고 경제 문제도 물론 들어가 경제적 안정도 행복의 요소잖아요. 사람이 가난하면 행복할 수가 있나요? 매일 굶고 배가 고프고 그러면 별로 불만만 차지 행복하지는 않아요. 행복하는 것은 먹고 싶을 때 좀 사 먹고 또 쓰고 싶을 때 꼭 필요한 거 좀 쓰고 조금 그렇게 하는 게 조금 행복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안정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행복은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데 있구나. 원리가 똑같아요. 다 또. 그러니까 하나든지 다섯 개든지 비슷하다. 14절 읽어봅시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이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천지 만물이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시내산 언약 하나님의 친음성 십계명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민족이죠. 특별한 그들이 특출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참 패역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지독히도 하나님 믿지 않고 지독히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광야 생활의 실패의 이유 목이 곧고 패역하고 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항상 거역하는 그들이라고 말한 그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선택과 사랑 때문에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들이 얼마나 목이 곧었어요. 목이 곧은 교만한 자들 완고한 자들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좀 꺾어져서 마음에 유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할 줄 알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고 아멘 안 하고 팔짱 끼고 목을 꼿꼿이 세우고 내가 좀 생각해 보고 말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대들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아멘 아멘 옳습니다 옳습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제가 잘 행하지를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나이다 바르게 살아보겠나이다 정통적으로 바르게 좀 가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신원은 원통함을 풀어주는 거죠.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도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과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사 식물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지금 20절에 두 가지 또 나온다는 말이 나왔어요. 친근히 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친근히 한다는 말은 또 다른 데서는 부종한다, 꼭 붙든다. 영어로는 cling to, cleave, 혹은 cling to, 꼭 그를 붙든다. 마치 어린 아기가 아빠의 손을 꼭 붙들고 아빠 난 놓치지 말고 꼭 가세요. 내가 같이 가요. 그러고 총총걸음으로 막 따라가는 모습과 같아요. 꼭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과 멀찍이 하나님 가세요. 먼저 가세요. 내가 나중에 좀 봐서 따라갈게요. 가다가 어느 날 놓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기로 가고 자기는 가다가 엉뚱하게 다른 짓 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낭패를 당하고 그것이 인생의 길이에요. 길 잃은 양과 같은 길이에요. 그러지 않고 부종하는 것은 꼭 붙들고 친근히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늘 놓치지 않고 따라가겠어요. 하나님 먼저 빨리 가지 마세요. 조금 천천히요. 제가 빨리 갈게요 하고 총총총총 하면서 꼭 붙들고 가듯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예, 하나님이 뭐야 빨리빨리 가십니다. 걸음이 좀 크시죠. 보폭이 하나님 좀 크시죠. 그러나 하나님 제가 갈게요 하고 우리는 총총총총 쫓아가야 하나님 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꼭 붙잡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예? 친근히 하고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하는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두 가지 여섯째가 되죠. 아까 다섯 가지 했으니까 여섯째 하나님과 친근히 하는 친근히 한다는 다바크라는 말은 꼭 붙잡는다. 그렇게 설명해서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꼭 붙잡는다. 우리는 친근히 조금 느슨하죠. 친근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꼭 붙잡는 것보다는 조금 네, 좀 약해 보이죠. 꼭 붙잡는다. 그게 더 좋아요. 하나님을 꼭 붙잡으라. 꼭 붙잡고 돈 부종, 부종은 꼭 갖다 뭐에 딱 붙어 있는 것과 같이 부속물처럼 부종하라.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하나님 저 사람은 매일 하나님밖에 교회밖에 몰라. 오늘도 또 교회 갔네. 또 교회 갔네. 또 오늘도 성경책 들고 또 뭐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네. 저렇게 바쁜데도 매일 성경책 펼쳐놓고 있네. 또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중얼거리고 있네. 예, 부종한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과 친근히 하고 꼭 붙들어서 하나님과 붙들린 것 같고 하나님을 붙든 것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일곱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진실하게 말하는 자만이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했다간 하나님께서 너 거짓말하는데 내가 다 아는데 내 양심이 너를 속이는 거잖아 그렇게 해갖고 너 아니잖아 그 말 틀린 말이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눈을 쳐다보면 어떻게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면 죽죠. 그러니까 시선 마주치지 않게 딴 데 보면서 거짓말하고 있죠. 나 쳐다봐 똑똑히 쳐다보고 말해 이것이 사실이야 사실인가 하나님께서 물어보면 그러면은 눈 시선이 흐트러지고 말 것입니다.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는 자만이 할 수 있죠. 그렇게 일곱 가지를 여기에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꼭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모세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라 요점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아무쪼록 기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경건한 도덕성이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정말 파악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치면 100점 맞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100점 맞을 수 있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대답할 수 있는 저와 모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조금 해석하며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성경에 보이신 이 뜻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는 일치하는 그런 경건하고 도덕성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 진실이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힘써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